이번 주에 저희들이 교독에는 민수기 30장과 31장 서원들이란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을 이해하는 분들을 세 가지 질문을 보겠는데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맹세하여 자신을 결박하였으면 그는 자기의 말을 어기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온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말씀은 문맥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두 번째 민수기 31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이들 가운데 모든 남자를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모든 여자를 죽이라는 말씀은 문맥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마지막은 민수기 31장 5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얻은 금폐물, 곧 팔찌와 손목걸이와 인장반지와 귀걸이와 목걸이를 여호와께 예물로 가져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게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문맥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지난 민수기 29장 35절 40절 여덟째 날에 거룩한 대야로 모을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고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흠없는 수양 일곱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혈을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하묵제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초막절의 여덟째 날 곧 절기의 마지막 날인 큰 날에 즉 거룩한 성회가 열리는 날 그 토요일이죠. 예수님께서 크게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에 모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목마른 모든 사람에게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 자신에게 나오라고 공개적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이는 그 초막절 대략 10월 말경에 지켜졌던 절기의 절정이자 마지막 순간을 이루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여러 가지 보면은 뭐 번제, 소제, 전제, 뭐 이렇게 낙헌제 이런 것을 이제 드렸다고 때가 있죠. 30장 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으로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악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여호와께서 드린 서원은 취소할 수 없는 약속이죠. 서원한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진실하게 이행해야 했습니다. 그게 창건문 신명기 23장 21절 23절 전도서 5장 4절 5절 나왔고 구약시대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긍휼에 감사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서원을 드리는 일이 많았죠. 창세기 20절에 22절 듣고 사무엘상 한나의 그 기도에 대해 1장 11절에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솔하거나 불필요한 맹세를 하지 말고 단지 진실하게 말하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너희 말은 예할 것은 예, 아니할 것은 아니오라고 얘기했죠. 야고보금 5장 12절도 우리 참고문이 될 수 있고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에 나와 있죠. 교회 역사 가운데 때때로 전통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넘어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인도하신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적인 열심에서 나온 헌신과 결단은 비성경적인 교회의 관행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얘기가 하나님 주신 그 역량 안에서 그 성령 주는 그 능력에서 한다는 그거죠. 그 밖에 나는 그런 전 문제가 될 수 있죠. 성도는 자신의 약속이나 행위로 하나님 은혜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에베소 2장 8절 9절. 그래서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거기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운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는 한 일이 있다 하자. 이건 이제 가정법으로 설명하는데 그 아비가 그의 서운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받아들인 것이죠. 그 모든 서운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라.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은 그 서운과 마음을 제어하려면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다. 아비가 허락 안 하면 서운이 효과가 없다 이거죠.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저 여호와께서 사하시라. 남편도 마찬가지죠. 혹시 남편,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이제 창조에 의해서 남자가 먼저 창조하고 여자가 그거의 질서에 따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운이나 마음을 제어하는 서약을 긍소리 그 앞에 바라했다자 그 남편은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 허락지 아니하면은 그 소원과 마음을 제어하려 경솔이 입술에 바란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라. 그 남편을 허락해야 된다는 얘기죠. 모세 율법 아래서는 미혼 딸이 서원한 내용을 아버지가 듣고 반대하면 그 서원을 무효로 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의 서원을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가족이 경솔하거나 감정적으로 한 그 서원으로 인해 큰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였으며 인간의 감정도 결국 성령에서 컨트롤되어야만 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권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9절 볼게.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서운이나 물어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라.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운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서운은 유효하죠.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도 무릇 지킬 것이라.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케 하면 그 서운과 마음을 제어하는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니 제어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권력을 뭐 포기하는 거죠. 뭐 이제 그런 것을 제어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신저 여호와께서 그 무전을 사하시라. 무릇 소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 어떤 걸 절제하는 그런 뭐 서약이라든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역해도 할 수 있다. 9절 13절 볼게요. 가부나 이혼한 여인은 더 이상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으므로 자신의 소원에 대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반면 남편은 아내의 소원을 인정하거나 무효할 권한이 있었고 남편이 처음 들었을 때 아무 말 없이 침묵했으면 침묵이 오히려 긍정으로 해석되죠. 그 침묵은 소원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되었습니다. 14절에서 또 16절 볼게요. 그 남편이 일량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제어하려는 일이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것을 들을 때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역해 하면 당장에 얼마 후에 그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한 것이라. 남편이 처음에는 아내의 소원을 허용해놓고 나중에 그것을 취소하려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남편 자신이 져야 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소원이 얼마나 엄숙한 것인가를 강조하며 가정 안에서 영적 지도자의 책임 있는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용하면 그러니까 허용치 않은 것은 이제 나중에 그 합리적인 다음에 31장 넘어갈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너가 너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미디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거두라를 통해 낳은 후손들이었죠. 창세기 25장 1절 2절 나오는데 6명 아들 중에 그들이 거주지는 가나안 남쪽과 동쪽에 그 위치했는데 모세 역시 한때 미디안에서 생활하여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였죠. 그 출애굽기 창고문 나옵니다. 그러나 후에 많은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고 그들은 발람의 계략을 통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유혹하여 바알벌 사건을 일으켰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이게 민수기 25장 1절 3절 16 18절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을 심판하라고 명령하셨고 이것은 모세가 죽기 전에 수행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었다. 민수기 20장 12 13절에 있다. 3절부터 모세가 백성에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시어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해 각 지파에서 1천 인수 1,000명씩 싸움에 보낼지라 매 지파에 1천이 1,000명씩 이스라엘 천만인 중에 1만 2천인을 택하여 열두 지파니까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매 지파에 1천명씩을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에게 성소와 기구와 신원합화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 보내매 아들 이제 나가죠. 각 지파에 1,000명씩 모두 12,000명의 군사가 미디안과 싸우기에 선발되었죠. 제사장 엘라스의 아들 비느느아스가 성물과 전쟁의 나팔을 가지고 군대와 함께 창 나갔어. 비느아스는 거기니까 아곱을 카베넌트죠. 그걸 비느아스는 이전에 발벌 사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한 열심을 나타내어 재앙을 멈추게 한 인물이죠. 민수기 25장 7절 심자를 13절 그 가나안인을 죽인 그런 역할을 했죠. 여기서 말하는 성물에는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해 사용되었던 우림과 둠림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거기서 예 아니오라 하니까 그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도록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예우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보르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도 이제 죽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승리하였고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발락이죠. 발락도 미디안 왕이니까 발람도 하나님 심판하여 죽임을 당했죠. 발람이 결국 예언을 통해 아주 가늠케 해버렸죠. 처음에는 발람 계속 축복을 줬는데 유대인들 그런 경우 많아서 처음에는 이래 했다가 나중에 마음 돌려가지고 본디빌라도 그렇죠. 처음에 예수님을 계속 풀어주려고 했다가 결국은 그게 성복해가지고 예수님을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채찍을 해서 십자가에 가도록 했죠. 그는 발락과 미디안 사람에게 악한 계략을 가르쳐 이스라엘 죄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요한계시 2장 14절 나오고 발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탐욕 때문에 결국 멸망에 이르렀다. 베드로스 2장 15절 유다서 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문이 되겠습니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가족 모든 재산을 사로잡고 그들의 성읍과 진영을 불태웠고 이 승리는 이스라엘 영적으로 파멸시키려 했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탈취한 것, 노래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이제 영어로 이거 스포일이죠.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래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 진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나오리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이때는 이제 그 누구죠? 그 대제사장이 그 아론 대제사장이 죽었죠. 죽어가지고 그 아들 엘라살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군대 장관 곧 싸움에 돌아온 천부장과 천명의 그 부장, 그 다음에 대대장쯤 되겠죠. 백부장, 소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을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모세는 군사들이 이전에 발부할 사건에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숭배를 유혹했던 여자들을 살려둔 것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 여자들은 발람의 계략에 따라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모세는 영적 부패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했는데,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 동침할 사내를 낳은 여자는 다 죽이라. 오늘 성도들도 자신의 삶에 있는 죄를 단호하게 신속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로마 13장 14절, 골로새 3장 5절 참고면 되겠습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한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라. 이제 이들은 뭐 일꾼으로 쓸 수 있죠. 종으로 너희는 7일 동안 진 밖에 주둔하라. 무릇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제3일 제7일에 몸을 깨끗해 하고 너희와 포로로 깨끗해 할 것이라. 무릇 의복과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과 무릇 염소털로 만든 것과 무릇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해 할지니라. purification 이제 의식을 하는 거죠. 미디안의 남자들과 남자를 가까운 여자들을 죽인 것은 미디안의 지속적인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다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언제나 어렵고 공평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죠. 미리 아시고 또 다 아시고 모든 걸 알고 또 사전에 다 알죠. 미래에 또 창세기 18장 21절, 신명기 32장 4절이 참고문이 되겠고, 또한 군사들은 시체를 접촉하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부정 하게 되었으며 진영으로 돌아오기 전에 정결 예식을 의식을 해야 되겠죠. 민수기 19장 11, 12절 그걸 두 번씩.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률이니라. 금은 동 철과 상략과 나바에 물어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을 불에 진하게 하라. 그리야 하면 깨끗하리와. 이제 태우는 깨끗하게 한다죠.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진하게 할 것이나 불로 깨끗해 하든지 물로 하든지. 엘라살은 군사들의 정결 예식에 대해 지시하였는데 불을 견딜 수 있는 물건은 불로 정결한 후 정결의 물로 씻었고 불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물로만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결은 하나님께 드려질 그것은 반드시 깨끗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상징하였고, 참고문은 민수기 19장 9절 17절의 19절.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어 주님 이래 쓰임 받기를 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의 참고문 되겠습니다. 너희는 제7일에 옷을 빨아서 깨끗게 한 후에 진에 들어올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로 더불어 이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개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 떼의 500분제의 1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취하여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얻은 절반에서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의 짐승을 받은 것 중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께 100분의 1에게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레위에게 주고 하라 이거죠. 전리품은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과 온 회중이 똑같이 반반으로 나눠졌죠. 그 군사들은 그 몫에서 50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주었죠. 회중의 몫에서 5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여호와께 드렸죠. 그래서 500분의 1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절반을 취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얻은 절반 사람의 양이 50분째 하나는 500분의 1이고 50분의 1을 레위인 여호와께 드렸다.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죠. 10편 24편 1절.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결국 하나님 주신 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었죠. 레위 경우는 일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받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고린도서 9장 6절에서 8절이 창건문이 되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그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이요 소가 7만 2천이요 나귀가 6만 1천이요 사람은 남자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되지 아니 못하는 여자가 도와 3만 2천이다. 그 절반 곧 싸움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이라 여호와께 새로 드린 양이 675여 소가 3만 6천이라 그 중에 여호와께 새로 드린 것이 72여 나귀가 3만 5백이라 그 중에 여호와께 새로 드린 것이 61이요 사람이 1만 6천이라 그 중에 여호와께 새로 드린 자가 32명이요 여호와께 그제에 새로 드린 것이 그것을 모세가 제사장 알렛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싸움에 나갔던 자에게 나누어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에 얻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이요 소가 3만 6천이요 나귀가 3만 5백이요 사람이 1만 6천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째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와 엘라스는 하늘 명령대로 전리품을 정확하게 분배했습니다. 수많은 포로와 가축,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크게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군대의 장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모세에게 나와서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소란 군인을 개수한 적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의 얻은 바 금 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정 반지 귀걸이 발꾸리들을 여호와의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고 가져왔나이다. 군대의 지휘관들이 병력을 점검한 결과 이스라엘 군사 가운데 단 사람도 전사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를 깨닫고 감사와 속죄의 표현으로 자원하여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죠. 오늘 성도들도 어려운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기꺼이 감사해야 해야 되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하죠. 헌금이라는 것은 감사함을 나타내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10편 103편 1절 5절 제사장 5장 18절에 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설이 그들에게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 적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와 1만 6,753개래도 엄청나게 많죠.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해 탈취한 것이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설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하여 해막이 들어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모세와 엘라야살은 지휘관들이 드린 금 예물을 받아 성막에 기념물을 보관하였고 이 기념물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크게 이기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신실하게 보여하셨음을 후세에게 증거하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질문도 다 같이 보았고 우리 다 같이 찬송 405장 함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